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한 주 못 뵀는데 참 보고 싶었어요. 그렇지요?
네.
예. 참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여러분들 그동안에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관심 있게 살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 가족들이 남아공 아프리카에서 사역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왔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염려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이틀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왔거든요. 어제 밤 늦게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싼 비행기 타니까 그래요. 비싼 비행기 타면 뭐 좋지요. 일정도 좋고. 그런데 싼 비행기 타다 보니까 새벽 시간 움직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예. 그래서 어제 저녁에 늦게 올라왔는데 아직도 비행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속이 지금 니글니글 해요. 예. 계속 이 외국 음식들만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러분들 아프리카 과자 한번 드셔보시라고, 언제 아프리카 과자 드셔보시겠어요? 그래서 사고 왔어요. 우리 전 교인들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참 자그만 거예요. 초콜릿 바, 이 자그만 건데 그거 하나씩 가져가셔서 제 마음과 사랑을 좀 기억해서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가져오려고 오버차지 물었어요. 예. 아이, 전교인 다 나눠주려고 가져오니까 무게가 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가격으로 치면 별거 아니지만 사랑을 담고 정말 멀리서 그 이동 비용이 더 들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께 섬기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씩 맛있게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제 마음은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양정교회 때문에 부산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양정교회 때문에 선교지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양정교회가 참 복 있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라는 사실을 더 새롭게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진행했던 모든 사역들은 다 양정교회 이름으로 사역을 했고요. 또 섬기는 모든 일들도 양정교회 이름으로 섬겼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가 정말 얼마나 큰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보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새 가족이 되면 6주간에 걸쳐서 양육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맨 첫째 주간은 교회 소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양정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드리고요. 2주차부터 5주차까지 마지막까지는 기본적 교리에 대해서 양육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6주차가 되면 반드시 저를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저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준비해 오시도록 합니다. 하나는 은사 발견 테스트를 본인이 스스로 해 오시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줄 간증문 쓰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데 먼저 은사 발견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서 교회의 사역에 더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은사 발견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예. 또 하나는 한 줄 간증문 쓰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를 적도록 했습니다. 좀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 줄 간증문 쓰기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한 줄 쓰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예, 많이들 써오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저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대대로 신앙의 가정에서 뭐 자랐기 때문에 뭐 어릴 적부터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당연스레 되었기 때문에 뭐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한 줄 간증문을 읽다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방탕하게 뭐 이것저것 하고 지내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담아내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입어요. 그러면서 순수한 그분들의 영혼을 본받고 싶은 마음들을 제가 늘 갖게 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바라기는 제가 그것들을 읽으면서 이 간증문이라고 하는 것,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끼치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문을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혹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거나 실수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지금 새벽 시간이거든요. 밤잠 못 자고 계속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지금 계속. 예, 그래서 혹 제가 말을 좀 버벅거리거나 말을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실수해도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자, 오늘 본문 먼저 이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본문의 3절부터 4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초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돼 있어요.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좀 들어보실래요? 비교하면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서울 특별시민이었고 한 번도 지방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공부를 정말 잘해서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내가 여기까지 왔으며 열심에는 누구보다 특심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는 자를 죽이고 옥에 넘기는 일을 서슴치 않고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예? 시골 한번 살아본 적 없고 그냥 도시에서 서울 특별시민으로 살았던. 예. 제가 분당에 있을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있었느냐면 분당이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그런데 분당 사는 사람은 성남에 산다고 얘기 안 해요. 다 분당 산다고 하지요. 예,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뭐냐면요. 운전면허 딸 때 운전면 경기도 성남시 나와잖아요. 그게 싫어서 일부러 운전면허 학원을 서울로 가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거기서 면허를 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특별시가 나와요. 예. 주소가 서울특별시. 그거 하나 때문에 일부러 서울 가서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고 면허를 거기서 따는 사람도 봤어요. 참 우스워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예. 저는 충청남도예요. 예. 충청남도에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서울특별시 주소가 운전면허 주소가 서울특별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면허증 막 이렇게 신분증 달라면 면허증 이렇게 당당히 보여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참 우스운지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옛날 당신들처럼 이 도를 박해하고 또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심하면 심하지 당신들보다 더하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에 특징이 있어요. 그의 말을 잘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하고 박해하고. 오늘도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메섹에 가는 이유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돼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형벌받게 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행동하는 사람이요. 쭈빗쭈빗 아무것도 못하고 고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늘 두려워서 긴장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분명히 믿는 확신에 대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분자가 되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잖아요. 행동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행동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바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변화시켜주셨을까 하는 거죠. 6절과 7절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해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큰 빛을 만나게 되고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음성이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 얘기. 이상하지요?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진 않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왜 나를 박해하느냐 얘기예요. 그가 박해했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심하게 박해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뭐냐면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과 동일하게 한 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란 얘기예요. 함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주님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큰 빛이 그에게 임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주님의 소리는 사울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소리가 사울에게만 들려졌다는 얘기는 사울이 영적 경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적 간증을 갖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도 짧은 일정이었지만 하고 싶은 간증이 참 많아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아름다운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 그 판잣집 양철 지붕에 그 조그만 틈바구니 속에 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지금도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희들도 흑인가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갔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아이들만 제가 직접 운전해서 아이들만 태우고 밖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 오래 못 지내고 또 밖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생각해 보면 갔기 때문에, 가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영적인 경험들을 갖게 된 거예요. 영적인 간증들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울이 주님을 만난 놀라서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질문을 주목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일인데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난 한국의 부모님들과 노벨상에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여한 이 유대인들의 이 부모님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이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방영한 적이 있어요. 언제 차이점이 드러나냐면 아이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 첫 만남에서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다른 점을 찾아내더라고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주로 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똑바로 들었니? 이거라는 거예요. 똑바로 들었니? 그런데 유대인 부모님들은 너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어떤 것을 궁금했니? 그래서 선생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니? 이런 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너무도 다르지요? 예? 그런데 선생님들도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다른데 한국의 선생님들은 야, 잘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확실히 들어라, 시험에 난다, 똑바로 들어라. 한국의 선생님들이고요. 유대인의 선생님들은 마따 호셰프 얘기한대요. 마따 호셰프. 마따 호셰프는 뭐냐면 너의 생각이 뭐니? 너의 느낌이 뭐니? 너는 무엇을 생각했니? 마따 호셰프 묻는대요. 너무 다르죠? 예.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질문의 답은 항상 똑같아요. Yes 아니면 No예요. Yes 아니면 No. 선생님 똑바로 봤니? 선생님 똑바로 공부했니? 응. 끝. 더 이상 대답할 여지가 없어요. 응. 그런데 유대인 부모님들의 선생님들의 질문의 답은 Yes나 No로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질문을 했니? 오늘 어떤 생각을 했니? 그것을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째는 주님 누구시니까? 또 한 가지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때문에 인생의 대박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주님 앞에 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시니까? 이 질문 하나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변화시키는 질문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까지 엄청난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는데 그런데 지금 나에게 나타난 주님은 정말 누구십니까?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주님에 대한 질문이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주인을 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주인을 찾는 시간. 여러분들 진짜 주인을 찾으셨습니까? 진짜 주인, 내 평생에 따라야 될, 섬겨야 될 그 진짜 주인, 그 진짜 주인을 찾는 시간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하셔야만 합니다.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2000년 전에 그냥 죽어버린 분이라고 한다면 믿든 안 믿든 그것이 별로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인 알게스 시레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천만 번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천만 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구절 말씀해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난 과정 속에서 빛이, 큰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해요. 얼마나 빛이 강렬했으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할 만큼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대단했지요. 그런데 그 빛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는 그들이 듣지 못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누가 왔더라, 가보니까 오늘 교회 갔더니 누구누구 왔더라, 이런 것들은 다 알지요. 가보니까 오늘 목사님 얼굴이 시큼하게 탔더라,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맞잡아 주시는 그 손에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사람은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도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개인적인 만남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의 영이 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또 힘있게 하시는 그 열정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며 바울처럼 개인적인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반드시 만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가슴에 응어리 진 아픔들을 치유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핵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 우리의 아픔까지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까지도, 우리의 답답한 어려움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의 삶도 분명해집니다. 주인이 분명히 있으면, 분명해지면 우리의 삶도 분명해져요. 주인이 간단하면 우리의 삶도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주인이 복잡하면 우리의 삶도 복잡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돈이 주인되었다가, 권력이 주인되었다가, 친구가 주인되었다가, 세상이 주인되었다가, 물질이 주인되었다가, 세상 여러 가지가 주인되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언젠가는 헷갈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즘 내 삶이 왜 자꾸 안 풀리지? 요즘 내 삶이 왜 엉망이지? 왜 이리 답답하지? 당연히 안 풀리고, 당연히 엉망이고, 당연히 답답한 거예요. 왜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복잡하니까, 주인이 이것이 되었다가, 어느 날은 이것이 되었다가, 또 어느 날은 이것이 되었다가 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신앙은요,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항상 단순한 거예요. 신앙은 항상 주님만 섬기면 돼요. 주님만 찬양하면 돼요. 주님만 예배하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 복잡합니까? 다른 거 바라보니까, 다른 거 고려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니까,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복잡한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주님만 사랑하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과의 만남은요, 어떤 논리나 어떤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군요. 제가 그토록 박해했던 주님이시군요. 그런데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저를 만나주시는군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목사인 저도 인간인지라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아직도 주인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누구시니까라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마땅히 내 삶도 변화되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묻지요. 이 물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물음입니다.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사명에 관한 문제이고 이것은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듯 싶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할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지, 내가 어떻게 봉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삶에 변화가 없지요. 그러니 능력이 없지요. 그러니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낼까요? 왜 사람들이 왜 주님이 누구신지에만 대해서 관심 있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까요?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주인 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있는 것은 주님의 대답이에요. 10절 중간절에 보면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되어 있어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대답은 어떤 거창한, 아주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버거운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래요. 본래 이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지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얘기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습을 지금 말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복음 전하기. 이것이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정교회는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양정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진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아셔야 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주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일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이 바뀌는 것이 뭐냐면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명의 자리입니다. 열심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을 이루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 다 박차고 다 선교사 되고 다 목사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하던 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보면 바울이 간증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빛을 본 후에 순식간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게 되었어요. 거기에 갔지만 막상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흘 동안 꼼짝할 수 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또 억울하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다쳤던 눈을 다시 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력을 잃은 이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울의 눈을 세상에 대하여 감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뜨게 하시는 전환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빠르게 달려가면 옆에 어떤 글씨들이 써 있는지, 어떤 물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물도 있었는지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냥 지나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멈추어 서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못 보는 것이 많아요. 정말 소중한 것인데, 정말 내게 유익한 것인데, 그것이 내가 너무 바쁘다 보면 못 보고 못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도 정말 바쁘단 말이지요. 바쁘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멈추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쳇바퀴를 멈추도록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질병이 오게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의 부도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 때문에 인생의 쳇바퀴가 제대로 돌아가면 문제없을 텐데 이것이 멈추어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멈추어 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사울이 두 눈이 감겨서 눈을 뜨지 못하고 사흘 동안 꼼짝도 하지 못할 수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욕심에 대하여 눈 감게 하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분 아시지요? 병원에 가보신 분 아시지요? 그저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만 봐도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저 그냥 돌아다니고 병문안 온 사람만 봐도 참 부럽다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그 흑인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여름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은 위험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총격전이 계속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만나기로 한 장소를 가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과 직접 차 운전을 해서 차 여러 대를 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센터로 데리고 와서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캠프를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신발이 다 너덜너덜 다 떨어졌어요. 어떻게 저런 신발을 신고 다니지 싶을 만큼 정말 낡고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 아이들의 신발을 벗깁니다. 냄새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냄새, 고약한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그 아이들의 발을 보니까 양말을 신기는 신었는데 아마 며칠 동안은 신은 것 같아요. 다 구멍이 나 있어요, 양말이. 엄지발꼭 나와 있고 뒤에 다 구멍이 나와요. 그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말을 벗겼어요. 새콤하게 때로 묻은 그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제 아들이 남자아이들을 씻기고 제 아내와 제 딸이 여자아이들을 발을 씻겼어요. 발을 이렇게 씻기고 저희들이 준비해간 양말을 아이들에게 신기고 그리고 신발을 우리 양정교회 이름으로 신발을 하나씩 다 샀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새 신발을 신겨줬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신발 가격이 하나에 7,000원 꼴이,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 꼴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 신발을 신길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동스러운지. 그 아이를 제 아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데 저희 아이들이 울더라고요. 제 자녀들이 울어요. 그 마음이 느껴진 거지요.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복잡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멈추어 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멈추어 서도록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것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멈춤의 시간이 결국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고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바쁘시잖아요. 일정들 많이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우리가 산상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를 하고 집중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들을 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쁘지만 멈추세요. 한 번쯤은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물으면서 한번 멈추어 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될 것이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뚜기는 넘어뜨리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려면 사도 바울처럼 두 가지 질문을 하십시오. 주님 누구시니까? 그리고 주님 무엇을 하리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을 알기 전에는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 누구시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질문을 하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눈을 뜨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많아지고 간증거리도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누구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확실한 정답을 갖고 계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는 물음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